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 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만면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의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판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은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네 규빗이라 열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 둘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서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곡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내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건축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로 사람 히람이 성전 주랑 앞에 세운 두 녹기둥, 즉 야긴과 보아스로 명명된 건축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두로 사람 히람이 바다와 물두멍, 그리고 그 물두멍을 올려놓았던 받침대, 그리고 부삽과 대접들을 노스로 만들었다는 내용하고, 솔로몬이 성전 내부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고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마쳤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다는 동해 바다, 서해 바다 할 때 그 바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기가 바다와 같이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바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을 길어다가 담아두는 큰 독, 항아리가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 담긴 물은 성전 안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바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 조감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1규빗은 흔히 45.6cm 정도인데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왕실이라든지 또 성전용으로 사용되는 규빗은 일반 규빗보다 이 손바닥 너비만큼이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약 52cm 정도가 1규빗으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규빗을 50cm로 그렇게 환산했을 때 솔로몬 성전의 길이는 30m, 너비는 10m, 높이는 15m에 해당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교기념관 한경지코를 제가 실측을 해보았습니다. 선교기념관 한경지코의 길이를 재보니까 약 30m, 너비가 약 10m였습니다. 높이는 몇 m이겠습니까? 제가 옥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높이는 재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선교기념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교기념관 설계도를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계도 상에 선교기념관 길이가 22.4m, 너비는 13.8m, 높이는 17.3m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기념관 한경지코를 실측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냐면 이 건물의 지하하고 이 지상하고 높이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릅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홍보관에 이 홍보관의 대지가 144평입니다. 그리고 홍보관 지하 3층에 이 건평이 120평입니다. 홍보관 1층은 85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 선교 기념관도 이 지하하고 지상하고의 이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교 기념관의 설계도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이 선교 기념관보다 길이는 7.6m 더 길지만 너비와 높이는 3.8m, 2.3m가 더 작거나 낮습니다. 제가 혹시 선교 기념관을 건축할 때 솔로몬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선교 기념관을 건축하신 건 아닌가 궁금해서 제가 김경래 장로님께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기왕이면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대로 건축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큰 독, 항아리가 바로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만드는 재료가 놋입니다. 놋을 만들 때는 흔히 두 가지 방법으로 놋을 만듭니다. 놋은 구리에 아연이나 주석을 섞어서 만드는데 구리에 아연을 섞어서 만든 것을 주동이라 하고 구리에 주석을 섞어서 만든 것을 향동이라 합니다. 주동은 이 놋쇠를 불에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주물 기법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향동은 놋쇠를 불에 달구어서 두들기면서 다듬는 방법으로 단조 기법으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다를 부어서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구리에 아연을 섞어서 주물 기법을 이용해서 바다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다의 크기는 직경이 10규빗, 둘레가 30규빗이면 높이가 5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1규빗을 50cm로 가정할 때 직경 5m, 둘레 15m, 높이 2.5m가 되는 큰, 아주 큰 항아리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만 언급해서는 이 항아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아실 수가 없는데 26절에 보면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이 항아리에 담는 물의 양이 2,000밭이라 그랬습니다. 이 한 바트가 22.71리터입니다. 그래서 2,000밭이면 45,420리터입니다. 이 45,420리터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를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냉온 정수기가 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생수통, 그 통이 18.9리터입니다. 18리터면 18리터고 20리터면 20리터로 해야지 18.9리터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국제 표준에 의해 사용되는 도량형 단위가 있는데 보통은 미터라든지 또 킬로그램이라든지 리터라든지 이런 도량형을 사용하는데 아직도 미국에서는 미터 대신에 피트나 마일 또 킬로그램이나 리터 대신에 갤런이나 파운드 이런 도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통이 미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5갤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5갤런을 리터로 환산했더니 18.9리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다 포함해서 작년 교인들까지 다 포함할 때 평균 8,579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드신 물의 양이 생수 18.9리터짜리로 198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통에서 두 통이 부족한 양을 드신 것입니다. 근데 2000밭은 이 생수 18.9리터짜리가 몇 개인가? 2403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198통을 드셨지 않습니까? 곱하기 12달 하면은 2376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0밭을 리터로 환산했을 때 생수통으로 2403통에서 27통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밭이면 저희 8579명의 성도가 1년 동안 드시고도 27통이 남는다. 예,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러나 여름에는 좀 물을 많이 드시니까 그걸 다 고려하면 약 1년 동안 2000밭 정도의 물을 우리 성도님들이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2000밭이라고 하는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00밭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교우님들이 1인당 1년에 5리터씩을 드십니다.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5리터 이상을 드신다.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땀 흘려서 봉사하셔야 되겠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바다의 면에 지금 그 이렇게 조각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박이라는 얘기입니다. 박. 여기서 말하는 박은 혹이라든지 공처럼 생긴 이 조롱박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박이 1규빗마다 10개씩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1규빗마다. 그런데 이 바다의 둘레가 30규빗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 하나가 몇 개가 있는가? 300개가 이 바다 둘레에 새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박은 새로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고 바다를 부어서 만들 때 그때 이 박도 두 줄로 부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바다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 박들을 붙인 게 아니고 처음에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박도 그 안에 300개를 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부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히람의 주조 기술이 얼마나 출중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이 바다를 어느 동물이 받치고 있는가? 소가 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개는 북쪽, 세 개는 서쪽, 세 개는 남쪽, 세 개는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머리는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고 있고 꼬리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12마리 소가 의미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을 치게 했는데 그 진을 치는 대형이 바로 이 바다에 있는 소의 형상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는 북쪽을 향하고 또 세 지파는 동쪽, 세 지파는 남쪽, 세 지파는 서쪽을 향하도록 진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형상을 이 바다가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열두 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지만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이 완전수가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손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소하면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암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희생, 헌신, 그리고 순종을 의미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바다를 바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소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6절입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간은 백화파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천 밭을 담았더라. 이 바다의 두께가 한 손 너비만 하다 그랬습니다. 이 한 손, 이 손바닥의 너비, 이 손바닥의 너비는 흔히 6분의 1 규빗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 8.3c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의 두께가 매우 두껍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수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바다의 두께라든지 또 2000밭을 담는 이 바다의 규모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바다는 쉽게 옮겨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파손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대한 바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이 바다도 산산조각 부서져서 이 노조각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주랑 앞에 세워진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 기물에 대해서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해야만 했던 그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함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바다의 가장자리는 백가파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가 잔가처럼 만들어졌다. 우리가 커피잔이라든지 이런 잔을 보게 되면 그 가장자리가 매우 부드럽고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주조 기술의 탁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다는 솔로몬 성전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을 보았을 때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성전 또한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원한 강물의 흐르는 방향이 동남쪽입니다. 이 흘러가는, 그래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물을 이루고 흘러내려가서 이 흘러내려가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잠기다가 나중에는 무릎과 허리까지 차오르다가 나중에는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그렇게 넘쳐났다. 그런데 그 물이 바로 사해까지,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흘러가서 그 물로 인해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소생케 되었다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된 자의 신분으로 하루하루 희망도 없이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이처럼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라고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바다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바다에 담겨있는 이 물의 용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안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씻는 용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인간도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된 어느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는 두 종류의 물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봤던 바다에 담겨있는 물, 그리고 두 번째 물은 바로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물두멍과 그리고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수레인데 이 바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면 이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은 희생 제물을 씻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두멍이라 했습니다. 2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물두멍과 그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 10개를 제작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과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이 바퀴가 성전 오른쪽에 5개, 성전 왼쪽에 5개, 그래서 전부 10개의 물두멍이 있었다. 먼저 물두멍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노스로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10개를 만든 이유는 물두멍이 10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 가로 세로 2m, 높이 1.5m, 그 정도의 규모로 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받침술의 다음 그림입니다. 이 받침술의 사면 옆에 판이 있습니다. 저 판이 보이시죠? 저 판에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자와 소와 그룹들 밑으로 이 화환, 꽃들, 꽃 장식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받침술에 각각 네 개의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를 제대로 연결시키고 굴러가게 할 수 있도록 네 개의 축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를 어깨걸이 같은 형태로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가 물두멍에 달려있는 이유는 이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고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퀴를 부착한 것입니다. 이것이 10개가 만들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마다 40밭을 담을 수 있었다. 40밭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8.9리터짜리 48통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우리가 이 히람이 이 노바다와 그리고 이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이 바퀴들을 만드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 저 물두멍 같은 경우에는 희생 제물을 씻는 용도로 쓰이는 이 물그릇에 불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고 그냥 대충 만들어도 되는 것인데 그것 하나를 만들면서도 이처럼 아주 정교하게 세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서 히람이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주 조그만 부분까지 소홀함 없이 정교하게 보석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 같고 또 어찌 보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사소한 것을 만들매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든 그 히람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이제 두로 사람 히람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획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40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이제 프로젝트 꺼주셔도 되고 스크린 올리셔도 됩니다. 41절부터 우리 45절까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옷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예.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이제 두로 사람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옷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41절에 42절에는 이제 야긴과 보아스로 명명되는 그 녹기둥에 대해서 그리고 43절에는 물두멍과 그 받침에 대해서 44절은 또 바다와 그 바다를 받치고 있는 12소에 대해서 45절에는 솥과 부삽과 대접들 이 모든 것들을 히람이 빛난 노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 기구에 대한 규례를 주실 때 번제단에 속한 기구를 만들 때에는 노스로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또한 이 성전 기구를 만들 때에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스로 만들 때에 빛난 노스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히람이 노스 중에서도 최상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노스로 만든 기구들을 매일 갈고 닦고 해서 최상의 상태로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기구를 노스로 만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는 48절부터 50절까지는 성전 내부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설명하는데 성전 내부에 사용되는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단, 진설병, 금상, 등잔대, 금꽃, 등잔, 불집게, 대접, 주발, 숟가락, 돌적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는 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솔로몬도 그대로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것만 알게 되면 전체적인 의미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 대한 세부적인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시면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도행전 7장 47절에 48절에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만물 어디에든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는 계시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면서 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을 하고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만들라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역대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윗은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누군가?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성경은 솔로몬이 온순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온순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 히브리어는 메누아인데 이 메누아의 뜻은 안식처가 되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가 쉴 수 있는 그런 사람.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만 할 뿐.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그는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짐에 억눌려 쉼터가 필요한 사람에게 안식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건물에도 계시지 않는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되는 사람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겉으로 화려하고 아주 값비싼 것들로 치장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곳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이곳에 찾아 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화려함이나 그 건물의 외형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율례를 행하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에 떠나 살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가 304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노수로 만든 바다는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몸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인간도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바다가 2000밭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다를 열두 소가 바치고 있는데 그 열두 소가 동서남북을 사방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소가 이 바다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는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소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소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성전 외부는 노스로 만들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내부는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면 눈에 보이는 쪽을 화려한 곳으로 만들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곳은 노스로 했고 사람이 쉽게 볼 수 없는 내부는 금으로 치장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던 사람 앞에서 행하던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달란트 재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결과물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능력에 맞는 결과를 열매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처럼 가진 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렙돈을 주님께 드렸던 과부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나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서는 날까지 내가 주님을 향해 품었던 그 처음의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사랑이 근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지식이 기준이 아니고 내 능력이 의지할 배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치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룬 결과물에 눈이 멀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의 칭찬에 귀가 어두워 인색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샘솟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늘 솟아오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노그릇으로 금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